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 하나님의 큰 군대. 다시 한번 시작! 마른 뼈 하나님의 큰 군대. 이 사진은 19세기 말 그 미국의 뉴욕과 브로드웨이 거리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19세기 말이에요. 1800년대, 1890년, 1900년 막 그럴 때예요. 저기 지금부터 이 그 모습이 120년 전, 130년 전 모습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건물들이 크고 화려하고 거리가 잘 정돈돼 있고 아직까지 자동차는 이게 막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마차 같은 게 이렇게 다니고 전차는 있어요. 전차가 있고 마차가 이렇게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도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저 가운데 보이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저 그 교회는 그레이스 처치라고 유명한 오래된 그 교회입니다. 저 때도 뭐 저렇게 웅장한 건물들을 잘 졌다는 게 참 대단하죠. 한 가지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구한말 1890년 1900년 막 그쯤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저기 큰 도시가 하나 보이는데 성벽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성벽이냐면 숭례문 남대문이죠. 남대문 그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이 그 성벽 있는 그 성벽에 아이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초가집이죠. 집으로 지은 집이죠. 초가집이 쫙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 오신 그 처음에 이제 서구에서 오신 분들은 이 집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지푸라기로 돼 있고 이게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보면은 꼭 그래서 머쉬룸 단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커다란 버섯 재배 농장처럼 쫙 그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기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버섯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작은 아이들, 꼬맹이들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여러분 사진이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제가 어제 컴퓨터로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요. 세수를 안 했나 봐요. 옷도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고 저기 보면은 이 한쪽에 떨어져 있는 아이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는 그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신조차도 없는 거죠.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맨발로 그냥 다녔. 뭔가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여기 필리핀에 왔을 때 빈민가 가보면은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은 신발들을 제가 보니까 저 그림을 좀 제가 잘랐는데 신발들을 다 신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좀 그래도 좀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사는 애들인데도 얼굴이 지저분하고 옷이 너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른들은 좀 낡아서 어른들 것도 찾아봤더니 어른들도 똑같아. 이 남자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비교가 좀 되죠. 지금 비교가 좀 많이 되는데 구한말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는데 캐나다 의료선교사 셔우드 홀은 이렇게 말해요.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에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예요. 정말 서울 같은 도시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서울같이 깨끗하고 정돈 잘 돼 있고 질서가 있고 막 편리하고 이런 도시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120년 전이에요. 120년 전에는 이 선교사님이 내가 본 도시 중에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그 거리에 더러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이 선교사님들 훌륭하게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거죠. 서울의 그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미국의 의료 선교사에서는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 잘 알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서 숨 쉬고 먹고 살고 이런 게 놀라울 따름이다.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쓰레기 마을 봉사를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이 이래요. 냄새가. 그런데 쓰레기 마을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리가요.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영상 교사님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리의 오물과 쓰레기로 넘쳐나.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 뭐지? 캐나다, 미국, 영국 출신 선교사님까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건데, 이 조지 길모아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 정도로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라고 했어요. 표정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표정이에요 지금. 불쾌한 표정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가장 뭐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120년 전만 해도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아우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 선교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이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19세기 말은 미국은 이미 놀랍도록 발전해 있었어요. 그런 문명에 살던 분들이 선교했겠다고 조선 땅에 왔는데 조선을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고개가 그냥 절로절로 흔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그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프라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어딜 가도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 편리하게 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한국만 돼요. 한국만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게 되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 살다가 필리핀 왔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에서 살다가 이 필리핀에 왔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냄새도 나고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 뭐 택시 타고 하다 택시 기사도 갑자기 손님 잠깐 나도 손님 잠깐만요 하고 옆에서 그러는 나라예요. 뭐 공중 뭐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이 와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그 느끼는 불편함을 느꼈던 것처럼 서구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 나라가 과연 새로운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감리회 선교사의 첫 번째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님은요,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매에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지만 하나님 이 민족의 부활의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비치게 해달라고 1884년 25살의 나이에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미국에서 파송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막상 이 조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유명하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 그 의사죠. 그 부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그래서 병 걸려 죽고 일찍 죽고 아이도 잃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풍토병도 있고 너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려서 감염돼서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도 우리 조선은 정말 희망이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믿음과 같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어요. 여러분 1884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1910년 그런 몇 년이에요. 한 20여 년 되죠. 1910년 우리가 일제화되기 전에 1910년이 20여 년 되는데 25년 정도 돼요.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800개예요. 800개.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의 이병헌 나오는 그 선샤인에 나오면 이병헌을 이렇게 데려가서 키웠던 사람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렇게 공부하는 뭐 나오잖아. 영어 공부하고 무슨 학당 만들어서 그런 게 800개였어요. 800. 엄청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유명한 대학들, 유명한 고등학교들은요.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가지고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라.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한 특별한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어떤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두루 둘러보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히 많았고 사람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그 뼈의 상태가 햇빛에 그을리고 말라가지고 완전히 비틀어진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마른 뼈들 있는 그 마른 뼈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3절을 볼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에스겔은 차마 그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 좋은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연하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 대답을 주님께 돌려요. 주님께 돌려요. 여기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라고 불러요. 인자야. 인자. 인자라는 거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son of man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계산해봐도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만약에 못 산다 그러면은 아유 너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뭐 이러면 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안 될 걸 왜 물어보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종종 심한 발작 증세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가끔 애들 키우다 보면은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발작이 한번 있었어요. 열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발작이 있더라고요. 발작이 있는데 이게 혀를 확 내밀고 혀를 깨물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해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뭘 무섭게 물지 못하도록 뭐 물리고 막 응급실을 그냥 데리고 막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뭐 어릴 때 한 번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종종 이런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데 길 가다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길 가다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발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옆을 지나가다 물에 꼬꾸라져서 물에 빠진 아들을 꺼낸 적도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화롯불 쫙 불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 불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를 꺼내가 그을린 아들을 꺼내기도 하고 거품을 막 그 흘리고 이를 갈고 막 혀를 깨물고 피를 막 흘리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안 계세요.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이 뭐예요? If you can이란 거예요. If you can.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 만약이란 말이 붙을 때 뭐예요? 불가능이 더 큰 거예요? 가능이 더 큰 거예요? 불가능이 더 큰 거예요. 불가능이 99%고요. 만약은요. 그 중에 1%예요. 그냥.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에 대한 무게가 더 있는 거예요. 불가능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신뢰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는 일과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런 게 기록돼 있어.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계산이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마른 뼈야.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내가 계산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아니에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아, 세부에서 내가 할만하다, 할만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선 그런 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면 한번 믿고 도전해 보세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한말 조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조선의 미래가 보였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의식은 도저히 깨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식은 도대체 지금이야 한국 사람들 의식이 많이 좋아진 거죠. 개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저히 깨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남자들은 맨날 술 먹고 그리고 도박하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막 그런 술집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발전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필리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 길거리 이 골목에 가보면은 필리핀 남자들이 막 둘러 앉아가지고 동전 따먹게 하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 일이 골목골목 가면 굉장히 많아요. 아, 저 사람들 일 안 하고 뭐 하냐, 어디 가서 뭐라도 짐이라도 날르면 돈을 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족 부양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어디 가서 맨날 구석에 모여가지고 한낮인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120년에 똑같았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도저히 깨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관리들은 부패에 있었어요. 관리들은 철저하게 부패에 있었습니다. 부패에 있어서 뇌물이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너무 그냥 상식화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무지했고, 나라는 일본 제국의 반쯤 빼앗긴 상태고, 더 이상 국권이 없는 거예요. 왕도 힘이 없고, 나라 전체가 힘이 없어요. 나라가 뺏기기 직전입니다. 이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나라였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아셨겠죠. 이 마가복음 9장 23절 9절을 선교사님 믿었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조선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는 공부머리가 없나 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머리가 없나 봐. 나는 뭘 해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그런 생각이 불안해고 두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쟤네들은 공부를 잘하고 쟤도 잘하는, 쟤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공부머리가 아닌가 봐.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에 여러분 지배받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내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자꾸 지배받지 말아요.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은요,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4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에요. 5살이 됐는데도 남자애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막 자꾸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얘가 바본가, 얘가 조금 지능이 모자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업 성적도 형편없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학교를 다녔는데 학업 성적이 형편없었다 그랬어요.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 초등학교 다니지 3개월 만에 중퇴를 했어요. 3개월 만에. 초등학교 1학년 중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은 천재 발명왕이라 그러잖아요. 천재 발명.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천재성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난 천재가 아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구 하나의 필라멘트 그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얼마나 노력했게요. 모든 재료를 다 써봤어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에디슨이 그걸 개발한 거예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썼어요. 남자 머리카락, 여자 머리카락,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다 써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수천 가지 재료를 계속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수천 번을 실패한다. 정확하게 뭐 말하는 사람이 이게 문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문서는 2300번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1990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천 번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닌 거야. 난 천재가 아닌 거다. 그럼 뭐예요? 수천 번을 실패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은 정말 1%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99%는 수천 번을 실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 근현대사 인류 문명의 큰 업적을 남겼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 쪽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꼭 공부만이 여러분의 살 길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일찌감치 기술을 익혀서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보다 훨씬 돈도 더 잘 벌고 멋지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부에 와서 정착해보려고 이것저것에 대한 가능성과 사업성 등을 조사를 해볼 겁니다. 정착하기에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계산만 하다 끝나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계산만 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도 없어요. 실패의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전을 안 하니까 실패할 위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할 기회도 없어요.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성공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겠죠?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성공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가능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곧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분명 죽은 지 오래돼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뭘 물어보겠어요? 에스겔에게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망쳐버린 네 인생이 다시 재개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의 기업이 다시 번성할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의 이 세부에서 새로운 인생을 쓸 수 있겠느냐? 역사를 쓸 수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보면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그게 인자,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뼈,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시작.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 몇 마리 앉혀놓고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보세요. 강아지 몇 마리 날 바라보고 먹이 하나 줄까? 먹이 하나 얻어먹을까? 바라보고 내 눈만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 앞에 잘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 들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는 놈 몇 놈 있을 거예요. 먹이 때문에 훈련받은 놈은. 그죠? 근데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니라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있는 비틀어진 뼈예요. 그 뼈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마른 뼈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건데 생기가 들어올 거야. 너희는 일어나게 될 거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왕국이 당시 최초의 세계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서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활동한,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한 선지자죠.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종과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가고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환란의 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계속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유다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더 오래가니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전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런 소망조차도 갖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서 소망 갖지 못하게 된 이 마른 뼈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라는 게 여러분 그냥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도 되고 1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아 이게 내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보통 그래요.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 앞에서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는 그로 말미암아의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자, 1절에서의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로고스가 창조의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언어가 있고 없고예요.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동물은 짖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짖고 이러는 거지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아주 제한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언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언어라는 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 인간에게 언어라는 게 주어졌는데,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게 없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 강숙정 형제님 일하실 때 뭘로 일해요? 몸으로 일해요? 말로 일해요? 어떤 걸로 더 많이 일해요?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반반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말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만 하면 다 움직여지는 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장님이 편한 거지. 그죠? 그런 시스템이 편해도 안 들어지면. 그게 뭐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말로만 다 했는데도 이게 쫙쫙쫙쫙쫙쫙쫙 움직여줄 수 있어요. 말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방송사에서 말의 위력에 대한 실험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실험이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30개의 단어 카드를 보여줬어요. 나눠줬어요. 30개 단어 카드 30개들을 어떤 그룹에 나눠줬어요. 다 똑같이 30개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30개 나눠주고 이걸 보게 했어요. 쭉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 또 30개 나눠줬어요. 근데 한 그룹은 노인과 관련된 단어 카드만 받게 했어요. 다 보면은 그냥 힘이 빠져. 노인과 관련된 단어만 보니까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힘이 빠져요. 왠지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아예 반대로 젊은이와 관계된 아주 그냥 좀 생동감 있는 그런 단어 카드를 줬어요. 그런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실험자들이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노인과 관련된 단어 카드만을 받은 사람 몸동작이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자꾸. 그냥 축 처져요. 그런데 반면에 젊은이와 관련된 단어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요, 젊은이같이 걸음을 더 빨리 걷고요, 활기찬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험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카드만 보고 단어만 읽고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데 엄마가 뒤통수에 대고 야 가가가가가가 달겠어. 어? 그러면 학교 가서 어때? 너무 힘들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이게 단어만 봐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음파를 통해서 말로써 이게 누군가한테 어떤 말들을 들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걸 들으면 그 사람이 하루가 망칠 수도 있고 하루가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단어 카드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사람을 느리게도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데,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잠언 18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말의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겠어요?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세요.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고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포하세요. 그래서 누굴 보더라도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계속 안 좋아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계속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선포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신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모든 소망의 끈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향해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도 세부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처럼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집사님은 깨끗한 부자가 돼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빚지고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집사님은 큰 부자가 돼서, 깨끗한 부자가 돼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될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잘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우 집사님 죽겠네 집사님은 곧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성도님은 곧 치료돼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예요. 미래가 막막하고 앞길이 막힌 이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변함없이 신뢰하는 게 뭐냐면 이 세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곳 이 땅에서 재기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인생의 전성기와 믿음의 전성기를 이 땅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이 세부 땅에 믿음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내내 나오는 생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나와서, 뭐 이런 표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은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얼굴이 어두워요. 아유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뭔가 또 근심이 있나 보다. 그럼 저도 속으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걱정 있으신가 보다. 뭐가 힘든가 보다. 근데 그분이 교회 오셔서 다 은혜 받아요. 눈물 한번 흘리고 나고 은혜 받고 갈 때는 얼굴이 확 변해 있어요. 얼굴이 너무 기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지금 환경은 똑같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죽어가는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패한 인생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께서 만약에 떠나가시면 나는 그냥 진흙 덩어리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세요. 이런 전도자가 역사 속에 없었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던 것이지 그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나는 그냥 진흙 덩어리 하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새 가정 만드시는 거예요. 새 인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마른 뼈 하나님의 큰 군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별로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세요. 김재환이라는 사람에게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저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 거예요. 이 세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란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리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피곤하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4-5시간 뭐 많이 자면 대여섯 시간을 제가 자요.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피곤을 느껴요. 느끼는데 근데 아 죽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요? 내가 듣잖아요. 저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일부러 되도록이 덜 해요. 왜냐하면 내가 듣잖아요. 내 영혼이 듣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계속 너 이거 이겨내야 돼. 너 이길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다시 재기할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위에 계속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